자, 오늘 말씀 나누죠. 창세기 31장 1절에서 3절, 32장 22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죠. 야곱이 들은즉 라반의 아들들의 말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인하여 이같이 거부가 되었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32장 22절. 밤에 일어 그러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열한 아들을 인도하여 얍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네며 그 소유도 건네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구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 환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 큰 힘줄을 친 고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환도뼈 큰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2009년 제81회 아카데믹 시상식에서 그저께 열렸었죠. 제일 많은 부분에 노미네이트가 되고 가장 많은 수상을 한 영화가 The Curious Case of Benjamin Button이라는 영화예요. 한국말로는 벤자민 버튼의 시계는 거꾸로 간다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오랜만에 브래드 피트가 자기 이름값을 한 영화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연기를 아주 잘했어요. 그러나 그 영화는 흥행에도 실패를 했고 좀 지루하다 싶을 만치 이야기의 전개가 느린 그런 영화예요. 근데 저는 그 영화를 통해서 아주 큰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벤자민 버튼이라는 사람은요, 날 때부터 노인으로 태어나요. 보신 분들 계시죠? 그리고 그는 자라면서 점점 젊어집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아기가 되어서 죽어요. 모든 게 거꾸로죠. 모든 사람의 시계가 과거에서 미래로 가고 있는데 그의 시계만 미래에서 과거를 향해서 거꾸로 가고 있는 형국이에요. 그 영화의 맨 마지막 장면이 아직도 인상 깊게 기억에 남는데 거꾸로 가는 커다란 시계가 놓여 있고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려와서 그 시계를 지나가는 장면이에요.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우리 성도들의 시간관이 바로 저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모두 시간이 과거에서 미래로 흘러간다고 생각하면서 그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서 전력 질주를 하고 있어요. 과거에서 미래로 흐르는 시간과 역사는 자기들의 능력과 지혜와 업적으로 채워야 하며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자기들의 힘과 지혜와 업적에 의해서 미래는 자기들의 의도대로 창조되는 것이며 자기들의 지혜와 열심과 노력 여하에 따라서 이렇게도 변할 수 있고 저렇게도 변할 수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그 시간의 주인은 인간이죠. 그 시간의 주권을 인간이 쥐고 있는 거예요. 주도권을. 그러나 성도의 역사관과 시간관은 그것과는 많이 달라요. 성도의 역사관과 시간관은 확정된 미래에서 과거로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 영화의 끝장면이 시계가 거꾸로 돌아가고 있고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려온 거는 바로 그렇게 성도의 시간관이라는 것, 우리의 시간이라는 건 어떤 확정된 미래에서 우리에게 쏟아져 내려오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종국을 이미 확정시켜 놓으셨어요. 맞습니까? 그리고 그 확정된 것들을 인간들에게 쏟아 부으시는 거예요. 인간들은 그것을 시간이라고 감지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미래에서 과거로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것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배워가며 감탄하면서 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인생이며 성도의 시간관인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의 완성을 위해서 나의 미래의 완성을 위해 이런 것들을 허락하셨고 이런 사건들을 허락하셔서 나에게 쏟아 부으시는 것이구나. 그것을 하나하나 감지해가면서 이걸 시간이라고 우리가 인식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창세전이라는 과거에 이미 확정되어 버린 그 미래에서 거꾸로 쏟아져 내려오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마치 우리가 무언가를 성취하고 완성하면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며 달려가고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완성하시고 확정시켜 놓으신 결론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종말이 구원과 창조를 앞선다라는 것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Eschatology precedes soteriology. 그죠? 종말론이 구원론을 앞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창세 전에 요한계시록의 그 종말을 완성해 놓으셨어요. 창세 전이라는 것은 영원이기 때문에 시간 밖에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안에서 자꾸 이해를 하시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도 이미 창세 전에 준비되어졌어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그 예수는 창세 전에 죽임을 당했다라고까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계시록 13장 8절. 그 창세 전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그 언약의 내용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완성되고 성취된 하나님 나라라는 그 결론,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거기서부터 시간이 태초에 레시트라고 시작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서 그 시간의 시작이라 그랬죠. 근데 그 시간의 시작 전에 이미 하나님 나라, 창세 전에 하나님 나라는 완성된 거예요,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완성된 미래에서 시간이 시작되어서 그 미래에서 시간이 쏟아져 내려오는 거란 말입니다. 이제 미래가 이미 결정되어졌고 그 결정되고 확정된 미래로부터 시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간의 시작 지점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인생의 종국은 이미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가는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이미 결정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에게 영생이라는 복을 주시기로 이미 창세 전에 결정하시고 확정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시간 속으로 던져진 거예요.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새 옷을 입고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에서 살기로 결정이 된 사람들이 무언가 필요에 의해서 옛 하늘과 옛 땅에 옛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의 사람들이 과거라는 곳으로 내려와서 그 확정된 미래로 무언가를 경험하고 배우며 한 발 한 발 걸어가고 있는 것이 바로 역사인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떤 필요에 의해서 우리는 그렇게 미래로부터 쏟아져 내려오는 그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걸까요? 우리는 이 옛 하늘과 옛 땅에서 옛 사람의 몸을 입고 그 옛 사람의 한계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자들의 그 한계와 어두움과 추악함을 경험하고 배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자들이 생산해내는 것이 얼마나 더럽고 어둡고 추악한 것인지를 경험하고 배우면서 그 껍질을 하나하나 벗어버리며 이미 창세전이라는 과거에 결정이 된 그 결론이 얼마나 엄청나고 감사한 것인지를 배우게 되는 거고 이성과 인격 격을 소유한 채 자발적으로 다시는 그 옛세상과 옛사람이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그 더러운 열매들을 추구하거나 소원하지 않는 자로 회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 놓아가는 거예요. 천천히. 그게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인생의 목적을 확실하게 똑바로 붙들고 계셔야지 엉뚱하게 시중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이 땅에서 세상의 힘을 얻어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 놓으면 여러분은 절대 여러분에게 허락된 그 시간을 올바르게 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된 자들이 그들이 한시적으로 입고 있는 이 옛사람이라는 껍질을 벗어버리면서 창세전의 완성의 자리로 회귀를 하는 것이 성도의 인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여러분의 삶이 조금 화려하고 조금 못나고 추하고 보잘것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건 어차피 벗어버리고 여러분은 확정된 미래로 향해가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거기에 하나님과 옛사람의 씨름이 필연적으로 수반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왜냐하면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옛사람이라는 옷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의 행복과 만족을 쟁취할 수 있다고 하는 아담표 옷이거든요, 이게.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절대 그 옷을 자력으로 벗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옛사람 아담은 반드시 전쟁을 치르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에 의해서 벗겨져야 되거든요. 그게 하나님과 야곱의 씨름인 것입니다. 그 전쟁에서 옛사람 아담은, 야곱은 반드시 죽어야 되고 하나님이 승리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승리를 하시고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옛사람이 패배를 하게 될 때, 완전히 패배를 하게 될 때 우리는 진짜 참된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진짜 참된 승리를 전가받게 되는 거예요. Imputation. 그때 우리의 완성된 신분이 온 세상에 찬란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 밝아벗겨졌을 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설득하고 졸라서 우리의 뜻과 비전과 야망을 관철시키는 자로 사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이겨먹는 자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삶, 우리의 뜻이 하나님에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삶, 즉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시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종으로 부리면서 그분을 시켜먹으면서 그분을 이기려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패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때로 우리의 욕심을 근거한 기도의 응답이 이렇게 더딘 것이고 안 들어지는 거예요. 아니 때때로가 아니라 아주 자주. 어떠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그렇게 자주 들어지던가요? 자주 안 들어지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씨름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야곱의 얍복강 사건이 바로 그러한 내용을 축약해서 담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어머니 복중에서, 아니 그가 복중에 지어지기도 전인 영원 속에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는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예요. 그는 창세전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완성된 사람인 것입니다. 그에게는 복받은 자라는 확정된 미래가 있어요. 그리고 그의 인생은 반드시 그 복받은 자의 자리로 수렴되고 완성이 되어져야 돼요. 야곱이 아무리 자기의 꾀와 지혜를 동원하여 날고 기어도 그의 인생은 그리로 수렴되어져 가게 되어 있어요. 그의 시간은 미래에 확정된 시안으로부터 쏟아져 내려오는 것이지 그가 개척하여 가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필연적인 거예요. 그러한 그가 야곱이라는 옛사람의 옷을 입고 이 세상에 내려와서 하나님과의 씨름을 통과하며 그 옷을 서서히 벗으면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의 진짜 신분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야곱의 인생이고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 전체의 야곱의 삶을 아주 작은 그림으로 축약하여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얍복강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유약하고 비열하며 사기성 많은 야곱을 안타까우리만치 쫓아가시면서 당신의 복을 약속하세요. 그가 뭘 잘해서도 아니고 그가 뭐 대단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는 참으로 야비한 인간이었어요. 그의 신분이, 그의 미래가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 아들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를 쫓아가시면서 너는 복받은 자야, 복받은 자야 하면서 그에게 복을 주시면서 쫓아가는 것이지 그가 뭐가 자격이 있거나 잘나서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서 어떤 옷을 입고 있건 거기에 관심 두시지 않아요. 그가 사기꾼일 수도 있고 도둑놈일 수도 있어요. 파렴치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어떤 옷을 입고 있건 간에 결국 그의 옛사람의 옷을 씨름하여 벗겨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어떤 옷을 입고 있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더 좋아 보이는 사람이 있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많은 선한 것들을 내어놓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고 굉장히 초라한 신분의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괜찮아요. 어차피 그거는 다 벗겨질 옷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후손들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나같이 미련하고 우매하며 유약하고 야비한 모습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에 깊이 간섭하시며 씨름하셔서 그들의 옷을 벗겨버리시고 마침내 당신이 확정해놓으신 복받은 자들로 회복시켜내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모리아산 아닙니까? 하나님은 야곱이라는 옷을 벗기시기 위해 그를 쫓아다니시면서 그가 복받은 자라는 것을 상기시키시는데요. 야곱은 열심히 자기의 꾀를 이용해서 자기 살궁리를 하죠. 여러분 보셔서 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쫓아가시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네 자손을 번성케 할 거야. 네 자손을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할 거야 하면서 계속 쫓아다니세요. 그렇게 약속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의 힘을 의지하여 자기 살궁리를 하는 그런 야곱의 삶 삶에 만족하시지도 못하고 만족할 수도 없다라는 하나님의 의사 표시였던 거예요. 그건 복 아니야. 그건 복 아니야. 내가 진짜 복 줄게 하면서 자기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열심히 쟁취하며 살아가는 야곱을 쫓아다니면서 복 줄게, 복 줄게 그러는 거예요. 야곱은 이미 세상적 관점에서 봤을 때 많은 복을 얻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쫓아다니면서 복 줄게, 복 줄게. 너는 복 받은 자야 라고 확인시키신단 말입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옛세상 안에서 야곱이라는 옛사람의 옷을 입고 거기에 만족하고 거기에 안주하기를 원치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와 씨름을 하여 그 옷을 벗겨버리시는 분이지 그 야곱이라는 여러분의 옷에 금장을 둘러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오해하지 마세요. 기독교는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한시적으로 입고 있는 이 옷에 금장 둘러주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는 그 옷을 벗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실제로 들어있는 작은 예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복된 추격이 야곱을 얍복강 나루에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의 그와의 본격적인 씨름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니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과 야곱의 씨름은 그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얍복강에서의 하나님과 야곱의 씨름 사건은 야곱이 태어나면서부터 시작된 하나님과의 씨름의 요약이며 축약이며 모형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 너의 인생과 이렇게 씨름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너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얍복강가에서의 씨름은 하나님께서 수십 년 동안 야곱을 방치해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셔서 시작된 씨름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울러 그 얍복강가에서의 씨름은 전체 교회의 인생을 단적으로 아주 잘 표현해 놓은 훌륭한 축약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야곱이 벗어야 할 그 옷이 얼마나 추한 것인지 성경은 상세하게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야곱은 형으로부터 유산 상속권을 빼앗기 위해서 형의 배고픔을 이용하여 장자권을 사죠. 심지어 장자에게 주어지는 아버지의 축복을 도취하기 위해서 염소 새끼 가죽을 뒤집어 쓰고 아버지를 속이기도 해요. 베델에서 나타나는 하나님과 흥정을 합니다. 자기를 도와주면 섭섭지 않게 보답하겠다는 약속을 해요. 결국 외삼촌 집으로 쫓겨간 야곱은 그곳에서도 여전히 자기의 꾀만을 의지해서 온갖 권모술수와 임기응변을 발휘하여 많은 재산을 모아요. 그런데 그러한 외삼촌이 자기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안색이 안 좋다라는 것을 간파하게 되자 그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소유를 지키기 위해서 외삼촌을 떠날 계획을 세워요. 외삼촌이 양털을 깎으러 나가자 야곱은 자기의 가축들과 식솔들을 모두 챙겨서 황급히 도망을 칩니다. 어찌되었든 도망자인 자신을 거두어 주었고 자기에게 두 딸을 준 장인어른이에요. 여태까지 먹고 살게 해준 장인어른입니다. 근데 인사 한마디 없이 줄행랑을 친 거예요. 왜? 자기 거 안 뺏기겠다고. 그렇게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야곱은요. 당시 목축을 하던 사람들에게 양털을 깎는 일은 1년의 농사를 추수하는 것과 같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몇 날 며칠 계획을 잡고 모든 노비들과 가족들을 다 동원해야 하는 아주 큰 연례 행사였어요. 야곱은 집안이 빈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기 것을 모두 챙겨서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그 과정에서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자기 집의 수호신인 드라빔을 훔쳐서 달아나는 사건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눈여겨보셔야 돼요. 그게 무슨 일일까요? 그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라고 거기다가 성경이 기록해놨을까요? 그 드라빔이라는 것은 여자의 모양을 한, 여성의 모양을 한 가족 대대로 내려오는 가족 우상을 이야기해요. 그 드라빔은 가족 수호신일 뿐만이 아니라 재산의 상속권을 입증하는 증거물이기도 한 거였어요. 왜 라반이 그 드라빔을 찾기 위해서 3일 밤낮을 달려서 야곱을 쫓아왔는지 아시겠어요? 나중에 야곱이 자기의 드라빔을 가지고 와서 자기 재산의 상속권을 주장하면 꼼짝없이 재산을 다 내놓아야 하는 처지가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만큼 드라빔은 중요한 거였어요. 왜 성경이 야곱의 도주 장면에 그 아내의 허물을 그려놓았을까요? 구약에서 아내와 남편은 연합된 존재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창세기에도 나오죠. 그 연합이라는 단어는 악요로 붙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떨어지면 둘 다 찢어지는 거예요. 해를 입는 거예요. 그게 연합이에요. 그러니까 라헬의 이 행실은 바로 야곱의 행실이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상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드라빔을 훔쳐낸 라헬의 소행이 바로 야곱과 야곱으로 대표된 모든 죄인들의 실상이라는 것을 거기서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그러한 자들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모두 자기의 안전과 보호 그리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이는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그들의 재산권까지 훔쳐내고 그게 아버지여도 상관없어요. 강탈을 해서 자신의 힘과 부를 챙기는 그러한 존재들이었다는 거예요. 이기적으로 나만을 위해서 살던 자숭배 교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야곱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야곱들과 씨름을 하시면서 그들의 옷을 벗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성도들의 인생은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씨름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고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시비를 걸고 들어오시거든요.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안다리 밭다리로 되치기 배지기로 넘어뜨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철저하게 패배해야 할 야곱의 모습을 계속해서 폭로해요. 라반은 3일 만에 야곱의 일행을 따라잡죠. 이제 야곱은 라반과 그의 군사들에게 요절이 날 판이었어요. 그런데 그 전날 저녁에 하나님이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을 건드리면 네가 죽는다라고 협박하셨어요. 참 하나님 너무 편파적이죠. 라반이 뭘 잘못했어요. 근데 야곱을 혼내지 않으시고 라반의 꿈에 나타나서 협박하세요. 이 일은 전부 야곱이 저질러 놓았는데 하나님이 그 뒤를 쫓아가시면서 해결하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이 야곱이라는 옷을 다 벗기 전에 죽으면 안 되거든요. 살려놔야 돼요. 지키고 보호하신다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식으로 완성시키기 위해 우리를 죽지 않게 놔두시는 거. 그러면서 하나님이 죽여가시는 거예요. 그게 지키고 보호하는 거예요. 절에 갈 걸 잘못 왔죠. 그러나 그게 복인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쫓아오시면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창세기 31장 41절 보세요.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다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공수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나의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감찰하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알죠? 그죠? 그런데 이런 걸 아전인수격 해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긴 아는데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헬라 언어로 보면 이게 얼마나 유치한 언어인지 극명하게 드러나거든요. 지금 야곱이 뭐라고 그러는 거냐면은 하나님이 어저께 외삼촌에게 나타났죠? 나 그거 알고 있어요. 왜 나타났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의 수고를 보고 그게 기특해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 쫓아오지 말아요. 또 혼날 거야. 이렇게 유치하게 훈계하고 있는 거예요. 외삼촌한테. 어찌되었든 하나님은 야곱을 지키고 보호하시면서 그를 쫓아가세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께서 베델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항상 야곱과 함께 있으며 그를 떠나지 않고 계시다라는 것을 당신의 사자들, 천사들을 보내셔서 직접 보여주시기도 하세요. 엘리사와 게하시, 여호수아가 본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직접 그의 육안에 확인시켜주신단 말입니다. 창세기 32장 1절.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사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외삼촌 라반의 손에서 풀려난 야곱이 또다시 넘어야 할 산이 있었죠. 어떤 산이에요? 진짜 큰 산, 형 에서라는 산이었어요. 하나님은 내가 너를 앞서가면서 너를 지키고 있으니까 너는 그것도 걱정하지 말라라는 의미에서 당신의 군대, 하늘 군대를 야곱에게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거기서 쓰인 만나다, 파가라는 단어는 환상이나 꿈으로 본 것이 아니라 직접 눈으로 보고 만난 것을 말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사자들을 직접 야곱에게 보여주셨던 거예요. 걱정하지 마. 내가 지키고 있어. 내가 너를 포위하고 있어. 누가 너를 해치겠어. 너는 너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기 전에 야곱이라는 옷을 입은 우리 교회가 진짜 참교회로 바뀌기 전에 너희는 못 죽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은 죽어도 못 죽어요.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내가 앞서가면서 싸우고 있으니까 내 약속을 믿고 걱정 말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자기를 지키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서도 먼저 보낸, 자기가 먼저 보낸 사신으로부터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자기를 만나러 온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야곱이 두려워서 사시나무 떨듯 벌벌벌벌 떨어요. 그리고는 또다시 자기의 꾀를 이용하여 살 궁리를 합니다. 보세요. 그렇게 천사를 보고 난 바로 직후에 야곱이 무슨 일을 하는지 보세요. 창세기 32장 7절.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종자와 양과 소와 약대를 두 떼로 나누고 가로대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반이라도 건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셨을까요? 야곱이 자기 꾀를 사용하여 살 궁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서 외삼촌 나반을 협박해서 자신을 구해주신 것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자기를 지키고 있는 천사를 본 사람이에요.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직접 눈으로 본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꾀를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그렇게 벗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씨름하여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러면서도 기도는 참으로 멋들어지게 합니다. 창세기 32장 9절 이하를 보면 야곱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내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네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여기서 죽으면 안 되잖아요. 당신이 약속하셨으니까 제가 여기서 죽으면 당신의 약속이 깨지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들먹이면서 도움을 청해요. 이 뻔뻔스러운 인간이. 근데 여전히 자기의 재산과 자기의 가족들이 그의 주 관심사예요. 그거 지켜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끌어다가. 그 기도를 마친 후에도 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의 꾀를 사용해서 살 궁리를 해요.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럴듯하게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찬양도 하고 종교행위도 많이 하는데 결국 우리가 추구하고 소원하는 것은 나의 계획이고 나의 야망이며 이 세상에서의 나의 미래에 관한 것들 아닙니까? 거기에 하나님은 그냥 조력자에 불과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바로 그 야곱의 옷을 향해 씨름을 하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전적으로 당신의 계획 안에서 당신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 옷 벗고. 그렇게 죄인들이 입고 있는 옛사람과 싸우시면서 그들을 정복해가고 계신 하나님의 씨름을 상징하고 있는 야곱의 삶. 다른 말로 우리 교회의 인생에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고 계신가를 하나의 그림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야복강 나루토의 씨름 이야기인 거예요. 혹자들은 이 야복강 나루토의 씨름 이야기를 강청기도의 능력을 설명하는 소재로 사용하기도 하는데 그건 정말 터무니없는 어처구니없는 해석인 거예요. 야곱처럼 끈질기게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도 그 정성에 감동하셔서 결국에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야 만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어서 하나님이 피곤하고 고단하고 어지러워서 너에게 지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게 야곱의 씨름의 이야기예요. 호세아서를 보면 그게 왜 터무니없는 해석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호세아서 12장 1절.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날마다 거짓과 포악을 더하며 앗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쟁변하시고 야곱의 소행대로 벌주시며 그 소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태에서 그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작년에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저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여호와는 그의 기념칭호니라.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공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라볼지니라. 호세아가 지금 야곱의 야복강 나루토의 씨름을 인용하고 있죠. 어떻게 그 이야기를 인용하고 있죠?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귀찮아서라도 들어주시니까 죽을 각오로 하나님과 씨름하라고 하나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천일기도, 백일기도, 50일 금식기도 한번 해봐. 하나님이 분명히 들어주실 거야. 너의 정성에 감동하여.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호세아는 야곱의 야복강 나루토의 씨름 이야기를 인용해서 이스라엘의 신앙적인 실패와 패역함을 꾸짖고 있어요. 거기에 에브라임과 유다가 나오죠.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열 지파를 대표하는 지파니까 이스라엘이에요.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유다 하면 전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유다, 즉 이스라엘의 패역함을 지적하시면서 야곱의 씨름을 인용해요. 너희들 왜 하나님께 덤비냐는 거예요. 야곱처럼. 너희들 왜 하나님께 덤비냐. 그러니까 하나님과 야곱이 씨름을 한 사건은 야곱이 목적하는 생애와 소원과 목표와 야망 등을 하나님과 씨름을 하여 관철을 시키는 사건으로 등장하는 게 아니라 정반대로 야곱이 목적하는 생애와 소원과 목표와 야망 등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야곱의 인생에 계획하시고 그분의 백성에게 목적하시고 이루시려는 내용과 함께 공존하고 병행할 수가 없어서 결국 충돌할 수밖에 없는 막다른 위기의 사건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완전히 반대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의 꾀와 자기의 힘을 의지하여 살려고 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그대로 놔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아담이잖아요. 선악과 따먹은 아담. 내가 왜 하나님 말만 듣고 살아야 돼?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이 안 된다고 했어요? 나랑 한번 싸워볼까? 이게 아담입니까? 그 옷을 벗겨내는 게 바로 역사이며 우리의 인생이란 말입니다. 씨름을 해서라도 하나님은 부수어버리는 거예요. 그 아담적 옛 육신을. 그래서 얍복강 나루에 숨어있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야곱이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씨름합시다. 내가 이러이러한 걸 원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랑 씨름해서 내가 이기면 그거 들어주고 하나님이 이기면 없는 걸로 할게요. 이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시비를 걸었단 말입니다. 그에게 씨름을 걸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야곱의 인생 속에 나타난 수많은 갈등과 시비와 다툼은 사실 형과의 싸움도 아니었고 외삼촌 라반과의 싸움도 아니었던 거예요. 야곱의 싸움은 바로 하나님과의 싸움이었던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려고 했던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씨름을 걸고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삶에 허락되는 인생 채찍, 사람 막대기, 왼수 같은 남편, 왼수 같은 와이프, 여러분이 그들과 싸웠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씨름을 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씨름인 것입니다. 나의 말을 들으라는 하나님과 나의 뜻대로 살겠다라는 야곱이 씨름을 하며 충돌을 해온 것이 바로 야곱의 인생이었던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야곱은 이 얍복강 나루터의 씨름 이후의 삶을 살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씨름을 하면서 살아요.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세겜에서 머물다가 딸의 강간 사건을 겪으면서 베델로 올라가죠. 하나님이 딸의 강간으로 씨름을 걸어오셔서 이기신 것입니다. 당신의 목적을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그러한 일을 겪은 후에도 그의 가족들이 우상들을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허락을 했어요. 하나님은 세겜 땅 상수리나무 아래다가 그 우상들을 전부 묻게 하시죠. 하나님이 씨름을 걸어 이기시는 것입니다. 결국 그의 인생은 험악한 인생으로 끝이 나요. 왜? 그의 전체의 인생이 바로 하나님과의 씨름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 말은 성도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그 씨름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성도는 이 세상에서 숨을 거두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심지어 적으로 간주하여 하나님을 적으로 간주하여 자신의 뜻을 관철하려는 삶을 수시로 살게 돼요. 하나님은 그들의 평생에 걸쳐서 그들과 씨름하시며 그들의 그 겉옷을 벗겨버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그 겉옷을 벗겨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이렇게 성도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씨름으로 점철되는 인생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씨름에서 기필코 승리를 쟁취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게 시간과 역사의 존재 목적이며 이유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이 고단해요.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씨름이 그치지가 않기 때문에 피곤하고 고단하고 고통스럽고 힘이 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바로 복받은 자의 삶인 거예요. 야곱은 복받은 자였어요? 아니었어요? 복받은 자였어요. 하나님이 계속 쫓아가면서 너는 복받은 자야, 복받은 자야, 복받을 거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 전체가 뭐였어요? 하나님과의 씨름이었어요. 따라서 복받은 자는 반드시 그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과의 씨름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과 씨름하는 삶을 살고 계세요? 아니면 혼자 승승장구하면서 자기의 욕심을 다 채우면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만약 후자라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 없는 분이에요. 로마서 1장에 그 사람들 저주받은 인간들처럼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지 않고 그 자녀로 택한 이들은 반드시 쫓아가시면서 씨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반드시 그 씨름이 있어야 돼요. 야곱의 인생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우리의 옛자아가 얼마나 강한지 우리는 하나님마저도 적으로 간주하여 하나님도 이길 수 없을 만큼 집요하게 어둠을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이길 수 없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길 수 없는 존재가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살려고 하는 그 옛사람에 대한 연정, 우리가 내어놓는 그 옛사람에 대한 연정이 얼마나 지독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도 꺾을 수 없고 하나님도 적으로 간주하며 당신 내 소원 안 들어주면 확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못 이기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의 계획과 야망,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마저도 적으로 간주하여 씨름하며 죽여버리려 하는 인간의 더럽고 집요한 죄성이 가장 확실하고 극명하게 폭로된 곳이 어디죠? 진짜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녀들을 구원하려고 했는데 이 세상에 떡을 줘, 우리의 왕이 되어줘 라고 이야기한 자들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그런 거 주러 온 사람 아니야. 나한테 너희들의 그런 것을 채워주는 왕이 되어달라고 요구하지 마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래? 그러면 죽어. 너 같은 거 필요 없어. 그게 십자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인간들을 천인 공노할 죽일 놈들이라고 욕을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뜻에는 아랑곳하지도 않고 그것은 관심도 없고 우리의 욕심을 따라 우리가 원하는 것을 따라 40일 금식기도 하고 100일 철야기도 하고 1000일 새벽기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 당신이 들어줄 때까지 나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뜻을 관철시킬 거야 말 거예요 라고 하는 그것은 잘 들으세요. 엄밀히 말해서 신앙이 좋은 게 아니라 내 소원 안 들어주면 언제든지 나는 너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릴 거야 라는 무서운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내 소원 안 들어주면 나는 40일, 50일이라도 굶어버릴 거야 라는 건 그래도 안 들어주면 너 내 앞에 나타나면 죽여버릴 거야 라는 뜻이란 말입니다. 그건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예배당 안에서 신앙 좋은 척하면서 예수를 여전히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죄인들이 하나님과 씨름을 해서 결국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승리의 잔치를 벌인 것이 바로 골고다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이 죄인들과의 씨름에서 그들에게 져버린 꼴이죠. 그들이 이겼잖아요. 죽었어요. 하나님이 인간들과 씨름을 해서 졌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어요. 창세전에 복을 받기로 택해진 어떤 일련의 야곱들이 그 자리에서 그 십자가에서 죽고 사흘 만에 이스라엘로 다시 살아나게 된 거예요. 자기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여 그분을 죽이려고만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은혜가 불가항력적으로 닥쳐와서 그를 예수 안에 넣어서 죽이고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해낸 거예요. 그러나 그와 반대로 그 이외의 죄인들은 그 골고다의 십자가에서 그들의 최후를 미리 본 것뿐이에요. 그들은 그렇게 죽을 것이다를 보여준 거예요. 너희들은 거기서 죽은 거야를 보여준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그 저주의 몸으로 죽게 될 거야를 보여준 게 골고다의 사건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 골고다의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바로 죄인들 자신이었던 거예요. 어떤 자들은 예수 안에서 죽고 어떤 자들은 자신들이 저주받아 그냥 죽은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서 죽었어요? 예수 안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 예수가 여러분의 저주를 전부 받아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에 여전히 저주받아 죽어야 할 모습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 자리에 뻔뻔스럽게 나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솔직히 따져서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착합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나은 게 뭐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뻔뻔스럽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마저도 이기려 하는 인간들의 이기심과 탐욕과 자아 숭배를 자기 아들의 품에 넣어 죽이시는 사건을 오늘 본문은 야곱의 환도뼈가 위골되는 것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마저도 이겨서 자신의 유익을 챙기려 했던 야곱의 추악한 고집이 하나님에 의해 꺾여버리는 거예요. 계속 야곱이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당시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환도뼈라는 건 전인, 전 존재를 상징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환도뼈가 위골됐다는 것은 죽은 거예요. 죄인으로서의 야곱의 전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죽지 않고 그를 품어하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애가 야곱의 생애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환도뼈를 치시기 전에 그의 이름을 물으시죠. 야곱이 이름을 댑니다. 야곱이에요. 야곱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뭐예요? 속이는 자, 강도예요.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로 살려내시기 전에 그의 실체를 폭로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공부한 나사로의 사건에서는 어떻게 폭로가 됐죠? 예수님이 그냥 나사로야 나와라 하면 되는데 굳이 무덤문을 열으라고 그래요. 썩은 내가 풀풀 나는 그 시체를 확인하는 거예요. 냄새까지 맡으시는 거예요. 왜? 너희들의 존재가 바로 저런 존재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야곱아, 네가 바로 야곱이었다. 너 잊지 마. 그러나 내가 너를 새롭게 창조해내리라. 무엇으로? 이스라엘로. 그렇게 구원은 우리 자신의 죄인됨을 확인하는 곳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도 자랑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불가능하고 추악하며 아무것도 아닌 자로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의뢰하며 살기로 하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인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자꾸 여러분의 죄인됨이 폭로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을 의지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을 어떻게 더 이상 의지하면서 살까? 도저히 의지할 수 없어요. 그때 여러분이 의지할 어떤 존재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제 힘으로는 제 꾀로는 절대 행복에 도달할 수 없고 만족에 도달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저를 좀 끌고 가주세요. 저는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예요. 그게 야곱이 절뚝발이로 평생을 산 이야기인 것입니다. 야곱이 환도뼈 위골이 되자 그는 지팡이가 없으면 다닐 수 없는 자가 되었어요. 나중에 보면 야곱이가 지팡이를 꼭 들고 다니는 장면이 나오죠. 왜?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나님 저는 절대 하나님 없이는 존재할 수 없으니 하나님 말씀에 항복하고 순종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내 인생의 지팡이인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게 성도의 인생이다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뀐 거예요. 이스라엘 하니까 굉장히 영광스럽고 대단한 이름인 것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이러해요. 창세기 32장 28절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이게 영광스러운 이름입니까?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이긴 거 지금까지 우리 공부했죠. 그게 뭐예요? 비열한 죄인 된 아담적 야곱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더불어 사람으로 이기는 거. 이웃을 사랑하기는커녕 그 이웃을 짓밟고 그의 것을 탈취하여서라도 나의 유익을 채우는 자, 이웃을 이기는 자. 그게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내 야망과 내 유익을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이겨야 하는 그런 자.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게 교회의 이름이에요. 그게 우리의 이름이에요. 그게 자랑스러운 이름이에요. 그건 사실 굉장히 면목없고 부끄러운 이름이에요. 그 말은 우리들 자신은 뭐 대단하게 잘나고 적당한 자격이 있어서 구원을 얻은 자들이 아니라 끝까지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과 사람과 싸워서 이기려 하는 그러한 자들인데 지금도 우리는 그러한 자들인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쏟아 부으셔서 완성해낸 겸연쩍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이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게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난 척하지 마세요. 구원받았다고 나는 뭔가 대단해서 구원받았다. 남들과 차이가 있어서 남들과 뭔가 다른 게 있어서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성도는 평생 이스라엘, 자기 자신이 스스로를 위해서는 하나님과 이웃을 짓밟고 심지어 죽여버릴 수도 있는 그러한 자였다는 것을 폭로당하고 확인하며 수긍하고 인정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단 한순간도 서 있을 수가 없는 절름발이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성도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김인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평생 절름발이로 살았던 것입니다. 자기 인생의 지팡이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단 한순간도 올바로 설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알게 된 야곱이 평생 지팡이를 의지하여 자신의 죄된 실체를 반추하고 기억했으며 결국에는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하고 자신의 전 존재를 그분께 의탁한 자로 그분의 품에 안기게 된 거예요. 그게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과 씨름을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어떤 이들은 죄를 향한 하나님의 공격에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말아요. 하나님은 죄를 돌격하여 공격해서 죽여버려야 돼요. 그래서 모세에게 신칙하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내 백성들에게 신칙하라 알려라 죄인들은 내가 반드시 공격하여 죽인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공격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죽어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공격을 받긴 받는데 그들의 껍데기가 다 벗겨진 다음에는 그 안에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예수가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이 오 내 아들 예수가 여기 있구나 라고 그때 반짝들어 하늘나라로 옮기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땅에서 여러분의 그 껍데기를 벗을 때까지는 하나님과 씨름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새 옷을 입게 됐죠? 우리 안에 어떻게 그 예수라는 새 옷이 어떻게 이렇게 심어지게 되었습니까?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대적하는 세상에게 져서 맞아 죽이시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그 새 옷을 이미 허락하셨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니까요. 야곱의 야복강 씨름 이야기가 어떻게 복음을 담고 있는지 이제 충분히 아시겠어요? 그건 유치하게 강청기도의 능력,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무조건 들어주신다 이딴 이야기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입고 있는 그 껍데기가 때로는 너무 추악해서 에이 확 그냥 목매달아 버릴까? 이럴 때도 있으시죠. 없으면 그 사람 가짜예요. 분명히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을 폭로당합니다. 그때 여러분 자폭하시면 안 돼요. 그 껍데기 하나님이 벗겨버리시는 게 여러분의 인생이라니까요. 그 껍데기 벗어버리면 여러분 안에 진짜 눈으로, 차마 눈으로 볼 수 없는 아름답고 화려한 하나님의 자녀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또 집에 가서 또 벗겨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사람의 겉모습으로 사람들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러지 마시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와 전쟁을 하고 계세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백마를 탄 예수는 우리를 향해 창을 겨누고 돌진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전쟁은 우리 안에 숨겨진 보물 같은 우리의 실체를 드러내시기 위한 복된 전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잠시도 쉴 새가 없어요. 그래서 욥이 그러는 거예요. 왜 침 삼킬 동안도 나를 가만히 안 놔두세요? 맞아요. 침 삼킬 동안도 안 놔두고 여러분을 계속 안다리 맞다리로 공격하면서 들어오신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래서 쉴 새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똑같이 신호 위반을 해도 여러분만 걸려요. 똑같이 세금을 떼어먹어도 여러분만 걸려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씨름을 해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야, 참 머피의 법칙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 같아.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재수 온붙은 사람 같아? 맞아요. 그게 맞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씨름을 걸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 자식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자로 내가 반드시 만들어 놔야 되기 때문에 나는 그런 것조차도 못 참아. 그게 남의 자식이면은 뭐 신호 위반을 하든지 세금을 뜨먹든지 가만 놔둬요. 놔뒀다가 나중에 처리하시지만 여러분은 절대 그렇게 놔둘 수가 없어요. 지금 그 껍질을 벗겨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재수 온붙은 거예요. 그러나 그게 복된 삶인 것입니다. 그게 복받은 자의 인생인 거예요. 왜 이렇게 나만 재수가 없냐고, 왜 이렇게 내 인생만 꼬이냐고 그런 원망이 나올 때 많죠. 그런 원망이 나오면 원망하세요. 그러면서 깨달으세요. 나는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하는 존재구나. 이스라엘이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셨지? 또 한 발짝 은혜로 들어가세요. 하나님, 내가 이제 치사하게 도와달란 말 안 할 테니까 내 일에 방해나 하지 마세요. 당신과 관계를 애초에 잘못 맺었어요. 좀 도와줄까 해서 믿었더니 계속 방해만 하세요. 이제 저리로 물러가 주세요. 번복이 안 돼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러분을 쫓아가시면서 반드시 그 껍질을 벗겨버리시고 마십니다. 여러분은 거기서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게 Perseverance of the Saint, 성도의 견인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벗어야 할 껍질은 여러분의 살과 피와 내장과 뼈 속에 섞여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포를 뜨는 듯한 고통 속에 던져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복된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자꾸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야망을 부인하시고 여러분의 욕심을 부인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지팡이를 의지하지 않고는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는 절름발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우리의 지팡이이신 하나님을 붙드세요. 세상의 힘을 지팡이로 삼으면 여러분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정말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무나 실감이 되어서 가끔 소름이 끼칠 때가 있어요. 제가 새벽기도 때 가끔 흥분해서 새벽기도에 오신 분들한테 막 얘기할 때 있죠, 그죠? 몸은 힘들고 고단해요. 그런데 새벽에 그렇게 운전해서 나오는 그 한 시간 동안에 저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지 몰라요. 조나단 에드워드,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리빙스턴 이런 사람들이 경험하면서 야, 그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나는 황홀해서 말에서 떨어졌는데 그것도 몰랐어.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경험하는 황홀함이 어떤 것인지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그 많은 산전수전을 겪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만이 나에게 오롯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인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어떤 것을 겪어도 괜찮아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여러분의 얼마나 큰 감동을 주는지 딱 한 번만 경험해 보시면 여러분이 딴 것으로 절대 일희일비하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자리에 계시고 내 안에 계세요.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고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어떤 자도 대적할 수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이 세상에게 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은 세상이 여러분을 공격해서 여러분을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잠시 사용하여 여러분과 씨름을 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 세상이 여러분을 절대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용기를 내시고 이겨내십시오. 야복강가에서의 야곱과 하나님의 씨름은 복된 씨름이에요. 그 씨름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계속 나타날 것입니다. 그때 당황하지 마시고 기뻐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